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어제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은 일본 위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하고 위험한 북한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영내 불안을 초래하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안전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한국, 일본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도호쿠 지역 북단 아오모리현 인근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지역에 피난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전 7시 23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500km, 고도는 970km, 속도는 마하 17로 탐지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네 곳을 자국 영토로 선언했지만 방어선이 잇따라 뚫리면서 어느 한 곳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고 영국일간 가디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헤르손주 졸로타발카와 올렉산드리오카 방면에서 사전에 준비된 방어선 깊이 파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남부에서 반격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극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헤르손주는 지난달 3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병합을 선언한 4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군 전차 부대가 드니프로강 서안을 따라 진군 중이라면서 마을 여럿을 탈환했으며 러시아 군대의 보급선을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우크라이나군이 올해 2월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역류했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소장이 석방됐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나는 이호르 무라쇼우 소장의 석방을 환영한다며 그가 안전하게 가족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무라쇼우 소장은 지난달 30일 자포리자 원전에서 인근 도시로 향하던 중 러시아 순찰대에 붙잡혀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1일 러시아에 대한 언급 없이 관련 당국과 접촉하고 있으며 무라쇼우가 임시 구금 상태에 있다는 것을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당시 무라쇼우 소장의 구금에 대해 원전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의사결정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며 시설 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올해 3월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한 가운데 양국은 원전 내 건물에 피해를 준 폭격에 대해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주 러시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크이우를 연이어 방문해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지대 설정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최근 자국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어제 이같이 밝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시위를 계획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크루즈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 씨는 지난달 13일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다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돼 의문사했습니다. 아미니 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 테헤란 등 곳곳에서는 3주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아미니 씨의 죽음에 대해 아주 마음이 아프다면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번 시위가 이란을 불안정하게 하는 외국의 음모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열도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영내 전체를 위협한다며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은 북한은 그것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의회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권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표하며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2도, 최고는 6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1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이 오늘, 즉 4일,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7시 23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여 킬로미터, 고도는 970여 킬로미터, 속도는 음속의 17배인 마하 17로 탐지됐습니다. 미한정보당국은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일본은 이 미사일이 도호쿠 지역 북단 아오모리현 인근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RBM 발사는 지난 1월 30일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지금까지 북한이 정상각도인 30도에서 45도 사이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을 화성 12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월 말과 2017년 5월 그리고 9월에 화성 12형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017년 5월엔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가 각각 800km, 700km 수준이었고 2017년 9월엔 3,700km를 날아가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지난 1월 화성 12형 고각 발사 때 검수 사격이라고 밝혔다며 이번엔 실전 수준의 시험 발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화성 12를 발사하면서 검수 사격이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 검수 사격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이 정상각도 발사한 탄도 미사일 중에서는 가장 먼 사거리를 날아갔으니 거의 그 실전 테스트에 가까운 발사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정상각도 발사를 통해 최대 사거리와 재진입체 성능을 검증하려 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국가안보실은 발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IR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비롯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각각 통화를 하고 북한의 IRBM 발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박 장관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미한 양자 그리고 미한일 3자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는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미한일 안보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1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9번째입니다. 지난달 25일 이후 4차례에 걸쳐 쏜 미사일들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북한판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등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에 국한된 기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IRBM 발사가 기록한 비행거리 4,500km는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을 북한에서 직접 때리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의 거리는 3,400여km입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최근 연합훈련 등을 위해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보내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 담겨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불만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위협 차원에서 한반도에 그 전개되는 전략자산 안에 상당 부분이 배치되어 있는 괌 기지를 뭐 염두에 두고 이걸 쏜 거죠.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의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주요 거점을 전술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핵심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일본, 괌까지인데 최소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핵 능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북한이 IRBM 발사로 도발 수위를 한 단계 높임으로써 전략 도발로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여한 미한 해상연합훈련이나 미한일 대잠수함 훈련이 모두 끝났는데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오히려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이 핵무력 강화의 의도의 한 측면은 자신들이 유리한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핵실험까지 고려할 타임이 왔죠. 이제는 이제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북한이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 액체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일본 상공을 넘어 날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일본 열도를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일본,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다수의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 주변국과 영내 전체에 가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반박권을 사용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젠키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은 3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국제평화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나라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Russia has deliberately chosen the path of war and destruction in contravention.
젠키스 차관은 러시아가 자신들이 밝힌 의도와 달리 전쟁과 파괴의 길을 선택했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우리는 또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약 한 달 동안 핵과 대량 살상무기, 화학무기,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이날 유럽연합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올로프 스쿠그 유엔주재 유럽연합 대사는 북한의 올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와 영내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의 적절한 대응을 타당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Mr. Chair, the DPR case unlawful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s this year threaten international and regional peace and security and
이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목적으로 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선언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속적인 행동과 관련된 보도와 더불어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단계를 밟기 위해 모든 관련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EU urges the DPRK to engage in meaningful discussions with all relevant parties to build a basis for sustainable peace.
또 북한은 핵무기와 기타 모든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스쿠그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스쿠그 대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했습니다.
We strongly underline that the actions taken by the DPRK cannot confer the status of nuclear weapon state.
유럽연합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의거해 북한이 취한 행동에 핵 보유국 지위나 어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철저히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마틴 빌 헤르만 유엔 주재 덴마크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리엄 오헤리 리히텐슈타인 부대사는 지난 5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와 중국의 해명을 요구하는 유엔총회 회의가 소집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우회적으로 이들 두 나라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발언에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인정한 적도 수용한 적도 없다며 이는 우리 공화국을 무장 해제시키고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never recognized and will never accep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그 세력의 증가로 인해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이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원한다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인 미국의 대북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한국 내 군사시설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국장은 3일 VOA에 북한이 최근 일주일 새 다양한 장소와 시간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은 이미 실전 배치 단계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What I do think is important is usually when you see a nighttime test, and I think this is true of North Korea's short-range missiles, these are no longer tests.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밤에 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밤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 이는 더 이상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미사일을 사용할 군 부대들의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미 해당 단거리 미사일들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사들은 미사일 실험이라기보다는 군사훈련이나 연습으로 봐야 한다고 루이스 국장은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오전 6시 53분경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발사했고 28일에는 오후 6시 10분에서 20분 사이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했습니다. 이어 29일에는 오후 8시 이후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발사했고 1일에는 오전 6시 45분에서 7시 3분 사이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이미 개발 단계를 지나 아무 때나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y're not testing anything. These ar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that have long been used, and so they can employ them day or night, and it really doesn't matter.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그들이 어떤 성능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탄도미사일들은 이미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낮이고 밤이고 이 미사일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부차관보는 최근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은 매우 많은 실험을 거쳤으며 북한도 실전 배치를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launch in September either were or probably were KN-23s. They've tested 19 times since the first tests in 2019. So it's a even by Western standards.
KN-23은 지난 2017년 첫 실험 이후 올해 9월 실험이 재개될 때까지 벌써 19번 실험이 실시됐으며 이 정도면 서방 기준에서도 충분한 실험을 거친 미사일 체계라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철도 기동식 KN-23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상도로 이동식 KN-23 미사일도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KN-23이 실전 배치됐고 신뢰할 만한 체계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다만 최근 미사일 발사들이 실전에 배치된 군부대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미사일 개량을 위한 연구 개발 목적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안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이스칸데르형 KN-23과 에이테큼스형 KN-24 미사일들을 개발하면서 훨씬 정교한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동 능력이 있는 미사일들은 정확도가 높은 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들 미사일에 대한 실험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단순히 인구 밀집 지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한반도 내 미군과 한국군 시설을 타격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specially given the fact that a lot of these missiles can't reach Japan, it does seem that they've shifted to really focusing on peninsula war scenario.
윌리엄스 부국장은 특히 북한이 최근 실험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들이 많은 경우 일본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집중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긴 듯하다며 미군과 한국군 시설들, 공군 기지들을 타격해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해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 intend for these to have a, you know, a very serious conventional warfighting purpose. And unless you can sort of reliably hit what you're shooting at.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들이 매우 뛰어난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목표하고 있다며 이때 정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인근에서 훈련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욱 대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is really upset with the U.S. We have gone and done our ulti-freedom shield exercises. We're doing
베넷 연구원은 울지 자유의 방패 등 다양한 미한 연합훈련, 항공모함 전개, 미한 정상의 동맹관계 확인 등 일련의 움직임은 북한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며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통해 위력을 과시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하면서 항공과 해상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고 국제해사기구 IMO는 올해 말 북한에 대한 의무 감사가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4차례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대변인실은 3일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ICAO 이사회는 최근 북한이 국제항공노선 상공이나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CAO는 지난 6월 3일 성명을 통해 ICAO 이사회가 제226차 회의에서 국제 민간 항공에 계속 심각한 안전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것을 규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CAO 대변인실은 또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4차례 발사하는 과정에서 회원국으로서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했느냐고 묻자 노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ICAO 이사회는 이런 잠재적 위험 활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제 민간 항공 협약과 부속서, 절차, 관련 ICAO 표준 권장 관행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6개 ICAO 회원국의 외교대표로 구성된 ICAO 이사회가 ICAO 사무국은 북한과의 모든 직간접적 기술 활동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ICAO 사무국이 관련 상황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994년 설립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국제항공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안전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0여 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77년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항공안전과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기구에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에도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3일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이전 관련 계획을 통보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그 같은 통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행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대한 통보 절차는 IMO가 아니라 일상적인 항행 경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4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북한의 사전 통보 의무 미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IMO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각 회원국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안전위원회 회의가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리고 IMO 이사회가 다음 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리는데 회원국들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이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해 해상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한 IMO 차원의 대응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IMO 회원국들과 동일하게 북한은 올해 말에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에는 징벌적인 제재가 없지만 감사 절차에는 시정 조치 계획서 발부가 포함될 수 있다며 감사 결과는 피감 국가가 결정하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기관으로 전 세계 175개 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앞서 IMO는 지난달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올해 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BOA에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IMO에 공식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자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권 차원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관련 재원을 빼돌려 핵무기 개발에 충당하는 것은 주민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주민들에 대한 권리 침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16억 달러로 추산된 핵 개발 비용과 관련해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지도부의 재원 전용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재원을 식량, 의약품, 교육, 기타 기본적인 사회복지 사업으로부터 핵무기로 전용하는 건 북한 인민의 권리 전체에 대한 공격이란 지적입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 주민들은 말 그대로 독재 정권 보호를 위해 북한을 군사화시킨 김씨 일가의 권력에 대한 갈망 때문에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족한 재원을 주민을 위한 기본적 필요에서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하는 건 범죄라면서 국제 안보 우려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인권의 근거에 국제적인 공동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 의원은 지난주 한국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북한 정권의 핵개발 비용 추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는 6차례 핵실험 등 각종 핵개발비로 최대 16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신 의원은 이 금액을 북한의 주곡으로 환산하면 쌀은 141만 톤에서 205만 톤, 옥수수는 282만 톤에서 410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북한의 몇 년치 식량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자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 비용도 많은 양의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규모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국제 무기시장 시세로 모델에 따라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가량 하는데 지난달 국제 곡물시장에서 태국과 베트남산 쌀이 톤당 평균 446달러임을 감안하면 미사일 한 발에 수천 톤의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유엔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장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식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유럽연합과 북한이 이번 달 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 측과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과 EU가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은 독일 베를린에 주재하며 EU 기관을 담당하는 북한 대사 대리와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실은 3일 EU와 북한이 이달 대면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보도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NK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이달 중순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대외관계청 인사들과 대면 회의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최근 이를 위해 EU 측에 연락을 취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EU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해 이 만남은 통상적인 외교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과 이런 외교 활동을 해왔고 2020년 이후에는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과 관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라는 EU의 정책은 잘 알려져 있다며 핵과 미사일 문제, 인권, 북한에서의 인도주의 지원 재개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의가 성사되면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인사들이 EU와 처음 대면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0월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 면담을 위해 브뤼셀을 방문하려다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이후 본국은 물론 각국 주재 공관을 통한 대외 접촉도 제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장거리 초계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작전계획을 확인하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3일 VOA에 캐나다 왕립해군의 밴쿠버함이 9월 20일부터 2개월간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인 네온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V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밴쿠버함이 동북아시아에 두 달간 머무는 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감시활동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CP-140 오로라 장거리 초계기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파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초계기 파견 날짜는 밝히지 않은 채 네온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캐나다와 파트너 국가들이 방해 없이 유엔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캐나다의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일본이 협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캐나다가 이달 초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일본 근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금지 사항인 북한 선적 선박과의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를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유엔군 지휘 협정에 따라 캐나다 해군이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미 공군기지를 활용해 이번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8번째라고 일본 외무성은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캐나다의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또 일본 해양경비대와 해상자위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며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온 작전은 캐나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해상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VOA에 2023년까지 정기적으로 군함, 항공기와 인력을 배치해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할 것이라며 이러한 활동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8월 북한 남포에서 발견된 제3국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고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출항지가 한국 부산이어서 주목됐던 선박인데 중국계 회사가 관리하던 선박을 어떻게 북한이 소유하게 됐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북한 남포에서 경성 3호라는 이름의 화물선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서 확인된 이 화물선은 기존 북한 선박 목록에 없던 신규 선박입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경성 3호는 지난달 20일과 27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북한 남포와 송림항 인근에서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그런데 BOA가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 등 기본 정보와 대조한 결과 경성 3호는 지난 8월 북한 남포에 제3국 깃발을 달고 도착했던 안니호와 동일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BOA는 태평양 섬나라 니우의 선적에 안니호가 북한 남포항에 입항했던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의 입항을 엄격히 통제해온 터라 제3국 선박이 남포에 입항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니우의 선적의 안니호가 북한 선적의 경성 3호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중량 톤수 2,997톤의 경성 3호는 2009년에 건조된 비교적 신식 선박으로 이후 중국 선적의 롱강 1호로 운항되다가 올해 4월 니우의 깃발을 달면서 이름을 안니호로 변경했습니다. 유엔의 선박 등록 자료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등은 이 선박이 안니호로 이름을 바꾼 시점부터 마셜 제도에 등록된 우저우 쉬핑이 새로운 소유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저우가 중국의 도시명인 것으로 볼 때 중국계 회사의 소유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중국 선박이던 롱강 1호는 올해 4월 우저우 쉬핑 소유의 안니호가 됐다가 지난 5개월 사이 북한 선적의 경성 3호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북한이 우저우 쉬핑으로부터 안니호를 구매했을 수 있지만 애초에 이 회사가 북한의 위장 회사였거나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니호의 마지막 출항지가 한국 부산이란 점도 주목됩니다.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자료 등에 따르면 안니호는 6월 25일 오후 2시께 부산항에 입항한 뒤 약 3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후 7시 30분에 출항했습니다. 당시 안니호는 다음 목적지, 즉 차항지를 OC, 즉 공해상을 의미하는 해상구역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다른 곳에 들른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지난 8월 북한 남포에서 발견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이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BOA는 2021년 7월까지 타이완 소유였던 화물선 더블 해피니스 1호가 올해 3월 북한 선적의 SF 블룸호로 다시 태어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부양 2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선박은 2021년 7월을 전후해 홍콩 소재 신호 에버 트레저사에 매각됐으며 선명과 선적을 몇 차례 변경한 끝에 북한 소유가 됐습니다. 또 한때 한국 소유였던 만톤급 이하 중고 선박 여러 척이 2019년과 2020년 집중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2019년 12월 한국 인천항을 떠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 송림항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한국의 리홍호는 북한 자성무역회사의 도명호로 탈바꿈했습니다. 같은 해 북한으로 벤츠 차량 등을 옮기며 제재 위반에 연루됐던 지유한호는 불법행위 포착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았던 써니 시더호였고 2020년 10월부터 북한 선적을 갖게 된 수령산호도 같은 해 7월 16일까지 한국의 한 해운회사가 선주였습니다. 그 밖에도 BOA는 지난 3월 발행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북한 소유가 된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와 신평 5호가 매각 직전까지 한국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수십 차례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포착된 선적 미상의 뉴콘크호도 한때 한국 선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매각을 위해 한국을 떠나면서 차항지를 북한으로 보고했지만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보크 조정관은 29일 타이완의 화물선의 소유권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최근 BOA의 보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우리는 제재 회피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조사 내용은 논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건 흥미로운 선박이며 이 선박의 책임 있는 과거 소유와 관리 구조는 전문가 패널의 큰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은 소유권 전환 과정은 물론 구매 혹은 소유권 변경에 관여한 주체의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데 있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한다며 전문가 패널의 최신 보고서 또한 북한과 연계된 브로커들에게 무심코 선박을 팔지 않도록 선박 판매자들을 도울 여러 권고사안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미국과 영국, 러시아의 방산업체와 미디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해킹 활동을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해킹을 위해 유명 인터넷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 IT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MS가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징크가 유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미국 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킹 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의 비즈니스 전문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링크드인 위협 방지 방어 센터는 최근 발표한 징크가 오픈소스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위협정보센터가 올해 6월부터 미국과 영국, 인도, 러시아에 소재한 미디어, 방위 우주산업, IT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겨냥한 사이버 활동을 탐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착된 기술, 기반시설, 도구, 연관 계정 등으로 미뤄볼 때 관련 활동이 북한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징크의 소행이라는 점에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크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미국 재무부 등의 제재 대상에 오른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연계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징크는 올해 6월부터 구직 전문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링크드인을 통해 표적 사문 업체 직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상대방의 직업이나 관심사에 맞춰 접근을 시도했는데 주로 유명 기업들이 모집하는 자리에 지원을 독려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들과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뒤 유명 메신저 프로그램인 왓츠앱을 통한 소통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악성 코드를 심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전달했습니다. 징크는 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은 표적의 컴퓨터에 진입해 주요 정보를 탈취하고 통신망을 파괴하는 등 해킹 활동을 벌였습니다.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전달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며 인기가 많은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했습니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이런 오픈소스 코드에 스파이 활동, 데이터 탈취, 금전적 공격, 네트워크 마비 등의 기능을 가진 악성 코드를 심어 전송하는 수법입니다. 보고서는 징크가 이런 수법으로 2022년 6월부터 수많은 조직을 성공적으로 손상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크 해커들이 악용하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들은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 걸친 개인과 조직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에도 보고서를 통해 징크가 공공사업체와 일반 기업, 민간 연구기관 등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와 연구기관 등을 공격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의회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권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표하며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임시 예산 운영으로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 전문가인 그레그 스칼라티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3일 VOA 통화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상정돼 고무적이었지만 이후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승인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북한 인권에 대한 의회 내 관심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I don't think this is a reflection of loss of interest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spokes
의회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피해 대응 등 처리가 시급한 다른 여러 사안에 쏠리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는 우선순위에서 잠시 뒷전으로 밀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조속히 재승인함으로써 행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압박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촉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도 3일 부회와의 통화에서 북한 인권법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의회의 재승인 움직임이 더딘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이에 따라 북한 인권에 대한 의회 내 관심이 낮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권법이 사실 연장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 인권가들, 인권활동가들 또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사회와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과 그리고 개선의 의지가 뭘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인권을 중시한다고 하는 바이든 행정부 또 인권을 목소리를 냈던 그 미국의 의회에서 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이런 관심과 지지가 적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인권법은 이를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의회에서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해 지난달 31일 기에 만료됐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은 2008년,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됐는데 연장이 지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의 경우도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긴 뒤 재승인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VOA에 당시에도 북한에 대한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에 따른 프로그램 자금 지원은 계속됐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2017년 북한 인권법 재승인 지연 당시 북한 인권 증진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미 정부 예산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며 이번에도 큰 영향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still federal appropriations available. So this didn't have a massive impact on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3일 VOA 통화에서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미 정부의 활동 지원금은 통상 다음 회기 연도분까지 미리 승인 할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북한 인권 증진 프로그램은 국무부 전체 예산을 통해 임시로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이 만료돼도 이 법에 명시된 프로그램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see that it's going to affect a lot.
다만 북한 인권법 재승인이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북한 인권단체들의 활동 지원금에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재승인이 1년 이상 걸리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승인 법안은 지난 7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됐으며 하원에선 여전히 소관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선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하원에선 공화당의 영킴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루비오 의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인권법 만료를 앞둔 지난달 28일 VOA에 루비오 의원은 여전히 중요한 법의 재승인에 전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루비오 의원은 북한 인권법이 최대한 빨리 재승인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 북한 인권 증진 계획을 위한 미국의 자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조지 W. 부시 연구소가 지난달 탈북 난민들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워크숍을 사흘 동안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이 북한 자유를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부시 연구소가 지난달 탈북 청년들을 초청해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일 BOE에 보낸 성명에서 지난달 초 이 단체 린지 로이드 북한 자유장학생 일부와 미국의 민간단체 링크에서 옹호 펠로우로 활동하는 탈북 청년들을 대상으로 4일간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탈북 난민들이 북한 주민을 옹호하는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시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월시 자유민주주의 담당 부국장이 최근 작성한 이 워크숍 관련 글을 소개하며 북한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월시 부국장은 희망이 북한의 자유를 위한 전략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워크숍에 참여한 탈북 청년들을 비롯해 탈북민들은 영감을 주는 사람들로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를 탈출해 자유세계인 미국과 한국에 재정착했다는 겁니다. 또 탈북민들은 지금도 조국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데 필요한 역량 개발을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아서 브룩스가 지적한 희망과 낙관주의의 차이를 설명하며 북한에 대한 희망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낙관주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란 신념이지만 희망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확신이란 겁니다. 월시 부국장은 그러면서 브룩스가 제시한 희망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무엇이 그런 미래를 만드는지 구체화하며 이런 목표를 위해 행동을 취하는 자신을 상상한 뒤에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월시 부국장은 그러면서 이 워크숍 참석자 등 전 세계 탈북 난민이 보여준 인간 정신과 희망의 놀라운 결단력을 생각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더 나은 길을 꿈꾸며 목숨을 걸고 전체주의 국가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탈북민은 희망의 화신이란 겁니다. 월시 부국장은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의 이야기가 매우 소중하다면서 우리는 탈북민들이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견디고 잃고 얻은 것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고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상상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월시 부국장은 다음 단계는 행동하는 것이라면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며 부시 연구소와 링크 등 관련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희망은 대북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 힘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연구소는 앞서 BOA에 올해 12명을 포함해 2017년 이후 탈북 난민 30명에게 북한 자유장학금 22만 $9,500를 지급했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올 한 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세계적인 유행병, 기후변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전 세계와 서반구의 식량 가격이 오른 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반구의 많은 사람들은 한 세대 만에 가장 높은 식량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방국들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주 정상회의에서 인도적 식량 안보,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해 3억 3,1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한 사람들의 규모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두 배인 9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위기로 인해 베네수엘라 인구의 약 3분의 1이 식량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 5세 미만 어린이의 50%가 영양실조의 징후를 보이는 등 어린이 영양실조율도 심각합니다. 온두라스에서는 2021년 말, 2020년 가을 이 지역을 강타한 두 개의 파괴적인 허리케인으로 인해 식량 불안에 직면한 사람들의 수가 불과 1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식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개방적인 무역, 비료 부족 완화, 식량 생산 지원, 투자 등 국제 금융 기구와 협력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식량의 3분의 1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이 지역이 더 많은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나서야 할 기회이자 책무입니다. 미국은 수출을 위한 식량 생산량을 늘리고 비료 생산과 수송량을 늘리며 기술과 정보 교류를 통해 농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서반구 전역의 식량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3억 3,100만 달러 지원 외에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호 활동과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 전체의 재난 대비와 대응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은 미 국제개발처 파트너들을 통해 IT의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은 물론 물과 위생, 보호 서비스, 보건 문제를 계속 중시할 것입니다. 또 국제개발처를 통해 중미 지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에서 긴급 식량과 주민 보호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비오의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